제가 요한일서 4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거짓,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뭐하는 날인가?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존재하지만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정답을 말하는 거죠.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해요.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고 하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복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거나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탁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몸을 놓고 본다면 사람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 말, 사람보다 더 이렇게 빨리 달리는 치타, 힘을 놓고 본다면 사람보다도 코끼리가 무겁고 힘이 세지요. 그리고 우리는 나무 위를 잘 못 올라가는데 다람쥐나 원숭이는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요. 육체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탁월한 피조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능력은 인간보다 탁월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나무를 딱 심어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선악과 나무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살았던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딱 있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다른 나무들이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한가운데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한가운데있다고하는것은어디에서나잘볼수있게만가네요그만큼그나무가한가운데있는이나무들이지금에덴동산에서살아가는인간에게인생을가르치는가장중요한목적이있을거예요생각을해보면인간은다른피조세계를다스리는특별하고도대단한능력을가지고있는피조물임에틀림이없지만첫번째생명나무그의생명이하나님에의해주어졌고하나님에의해지속되고있음을잊지않도록생명나무를항상에덴동산한가운데딱두어서아내가다른피조세계를다스리지만내생명은하나님에달려있다는사실을잊지않도록했겠지요또하나왜선악을알게하는나무를에덴동산한가운데딱두었을까라는이질문에오직하나님만이선과악을결정하는가능하면조절하지말죠소리가커졌다가작아졌다가굉장히신경쓰입니다오직하나님만이선과악을결정하는유일한창조주라는사실을곧하나님의말씀만이가치의절대적인기준이란사실을잊지않고어디에서나딱바라볼수있도록선악과나무를동산의한가운데딱두었을것으로추정이되는겁니다그러니까무엇이선이고악인가무엇이절대가치인가에대해하나님의말씀을벗어난다면자의적으로그당자기임의로결정을해서그렇게인생이든어떤결정이든따를위험성이있겠지요그래서하나님만이선과악의절대기준이라는사실을창조주니까우주만물의주인이니까최종적인지존자이자주권자니까그것을기억하라고선악과나무를동산한가운데두었을것입니다그러면서중요한것은창세기2장17절에의하면선악을알게하는나무의과일을먹게되면스스로이말은그선악과나무를내가그냥취해서먹어버리면스스로피조물의위치를벗어나이땅의선과악을내가결정하겠다라고하는지존자의자리창조주의자리를스스로꿰차거나탐욕을부리게되면반드시죽을것이다라고하는경고도창세기2장17절에주어졌습니다그러니까인간은하나님의법하나님의말씀안에서만생명이유지되고인생의가치와기준이결정되어야함을이사실을통해서성경은가르쳐주고있다는겁니다결국인간은생명의주권존재의가치와기준삶의목적과방식이오직창조주하나님에게속하였음을제대로알고반응할때성경이가르치는바른인생을이어갈수있음을선악과나무와생명나무를동산중앙에두었다는사실을가지고정리해볼수있는교훈입니다이런내용을기초삼을때인간의타락은창조주하나님을향한반역이면서하나님의저주를받아영원한죽음의징벌에처하여서비참한상태에이르게된사건입니다그렇다면만약에인간이타락한것을인정할수있다그러면인간의죄를다시용서받아타락에서부터구원을받는일은하나님께서선언하신내용대로죽음을대가로지불하지아니하면죄용서를받을수없다라는논리가성립이됩니다하나님께서죄를지으면죽는다고했는데죽이지않고죄를용서하겠다그러면하나님스스로가거짓말쟁이가되기때문에그래요그런의미에서죄용서와구원은반드시죄의결과인목숨을대가로지불해야만죄용서를받을수있다라고하는하나님이온전한죄가없으신분이라그러면스스로하나님의법을완성할수있다는거죠그래서구약성경은특별히구약의율법은히브리서9장22절의내용을정리해보면율법은그의모든것이피로서깨끗해지며피흘림이없으면죽음이없으면죄의용서도없다라고하는것이구약의율법입니다그런데놀라운것은구약성경의율법안에제사제도를가만히보면하나님께서어떤사람이죄를지었는데그사람이죽어야되는데그사람대신에하나님이지정한또다른짐승의정결한짐승을대신죽임으로인해그사람의죄를용서해주는대신해서죽음으로인해어떤사람의죄를용서해주는이것을한자로대속이란말을씁니다대신갚았다는뜻이에요그사람이죽어야되는데다른짐승의목숨을대신해서죽임으로인해그사람을용서하는대속의은혜를 성경에서가르쳐주셔서죄용서가가능할수있도록하나님이제도화하셨다는겁니다기억할것은하지만구약의이짐승은일회적이라는겁니다그게임시적이라는거예요한번의죄를위해서한짐승이죽을수있어요그러면그사람이또죄를지으면또다른짐승이죽어야돼요그러니까구약성경이가르치는짐승의제물은일회적이면서임시적인대속물에불과하다는사실입니다길게이야기했어요이제성탄절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자면성탄절은타락한인간을위해임시적이고일회적이었던구약의짐승이모형적으로보여주고마치예고한것처럼보여주었던그내용처럼영원하고도완전한대속을위해서죄가전혀없는성결한하나님의아들이신예수님이피흘리며목숨을주실인간의몸으로오신날을기념하는특별한날입니다맞죠성탄절은예수님의생일이맞죠그예수님이사람의몸으로태어난것을기념하는날그게성탄절입니다물론오늘12월25일인데요우리나라를포함해서세계의많은교회나많은나라들이12월25일을성탄절로인정하면서기뻐하고즐거워합니다하지만예수님이태어날당시에예수님을주목했던사람들이별로없습니다그러니까예수님의생일이정확하게12월25일인지에대해서는사실은주장하지않습니다그런데왜12월25일이정해졌을까요그때가로마제국의시대였고로마제국이처음에는기독교를받아들이지않다가예수님을인정하지않다가약300년이지나간이후에주후300년이훨씬지나가면서기독교를공인한이후부터기독교국가로바뀌어갑니다그래서역추적을해보니까300년전에예수님이언제태어났는지를사실알수가없는거예요근데그때까지300년이상로마제국전체에서12월25일은그들이그리스이후로다양한신들을섬겨왔던종교문화적전통이있었어요12월25일은로마사람들이이전부터섬겨왔던제일대표적인신태양신을숭배하던날이었어요그러니까태양신을버리고이제는예수님을믿어야된다라고하면서태양신대신에예수님의자리를바꾸면서그냥태양신을경배하던12월25일을예수님이태어난날로사실은날짜를바꿔치기한겁니다그러니까뭐냐예수님이태어날당시에정확한날짜가언제인지를누군가가기록하지않았어요주목하지않았으니까그런데불구하고예수님이사람의몸으로태어난것은분명하니까그태어난예수님을365일중에어느날을기념하는날짜로임의로선택을했다는겁니다그게12월25일입니다그러니까기념날짜예요예수님이사람으로태어난것은분명하나어느날인가를알수없을경우에한날을지정해서날짜를정한날이죠자그렇다면조금혼란스럽긴하겠지만성탄절을맞아모여서예배를드리는것은12월25일에꼭우리처럼화요일인데오늘모여서예수님이태어나신을기념하면서하나님앞에예수님께경배하기위해예배를드려야된다12월25일꼭예배를드려야된다에대해이일을제기해서우리는12월25일에예배드리지않고주님이부활하신주일이가장중요하니까신학과성경전체교훈을따라지난주일23일예배를우리는성탄감사예배로대체하겠다가능할까요불합리할까요가능하죠이제여러분들의세계관이열려야되는거예요사실오늘성탄예배를드리지않는교회들도있습니다그런교회를이단이라고말할수없습니다주님의오심을똑같이존중하고경배하면서12월25일에모여야한다라고하는강박관념에대해서는제가여러분에게자유하자고지금말하는겁니다이거는참고로로마를중심으로발전했던서방의기독교말고오늘날터키지방을중심으로그다음러시아그다음그리스쪽으로퍼져갔던동방교회에서는성탄절을언제로지킬까요그들은1월6일을성탄절로지정합니다그리스를방문하면1월6일을그들은성탄절일을예배를드려요러시아를가면러시아의많은교회들러시아정교회라고하는데요그들도1월6일날예배를드려요이말은12월25일은이미적으로서방의로마를중심으로퍼져갔던기독교가한날을정한날이었다는뜻이에요분명한것은성부하나님의뜻을이루기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뒤에 교회당에 보면 성탄 축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성탄 축하라는 말을 막 쓰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을 해봐도 타락한 인간을 위해 오신 성탄절이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축하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경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축하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죠? 축하보다 더 적절한 말, 저는 감사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부터 성탄절과 관련해서 예배 앞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성탄 축하 예배란 말보다는 성탄 감사 예배가 오히려 훨씬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겠다, 유용하겠다 판단되어져서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은 성탄의 바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요한일서 당시에 퍼졌더랬어요. 이 말은 2018년 올 한 해에도 여전히 지금도 성탄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모르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성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해 이거는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오늘 이 본문의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확인하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당연히 기뻐하고 우리는 그 기쁨과 동시에 그 다음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해야 되고 기쁨과 이 감사를 그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로 드러나야 될 것을 나누고자 해요. 동시에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성령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경배의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인생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도 오늘 말씀 말미에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었던 요한서 4장 1절을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시대가 1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약 1900년 훨씬 더 전에 1세기 말 당시에 주후 95년 전후쯤으로 추정이 되고 장소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장소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 가운데쯤에 해당하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방에 우리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1절에 보니까 많은 잘못된 거짓된 예언자들이 지금 퍼지고 설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보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영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가르치고자 하면 교훈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누군가가 막 설명을 하는데 어떤 교훈을 다 믿지 말고 철저하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제대로 된 바른 교훈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 따져보아야 한다. 검증해보아야 한다. 라고 1절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요한이 경계하는 거짓된 가르침 중에는 하나님이나 교회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거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란 말을 다 쓴다고 해서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읽었는데요. 두 장 앞에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지만 원래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떠나간 자들이다. 교회를 떠나가서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교회 밖에서 이상한 가르침으로 그들이 다른 어떤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규정해요. 이건 2000년 동안 교육사를 살펴보면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닐 수 있고요. 같은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건 사족사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이단이라고 보통 평가하는 집단들 중에는 성경 말고 그들의 나름대로 경전을 들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지고 그들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사실은 대화가 안 돼요. 그들이 믿고 있는 기준이 몰몬경이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진리체계로 믿고 있어요. 서로 다른 기반이 다르니까 대화가 사실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구약을 사용하고 인용을 하나 구약 말고도 그들의 또 다른 경전이 있어요. 통일교. 그들은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화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사실은 피상적인 말밖에는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대화가 되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화가 된단 말은 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천지. 그들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들은 진리체계로 믿어요. 일단은 그 다음 구원파. 그들도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은 없어요.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전제를 하죠. 성경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잘못 이해하거나 바르게 이해하거나 그동안 바르다 그러면 바르다 아니면 잘못되었다 기준을 서로 약속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공통적인 것은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교회 안에 있다가 똑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고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이해를 잘못하고 그 이해를 잘못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 전개 속에서 성경이나 2000년 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기준의 체계를 벗어나면 사실은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 다를 이자, 끝단자. 출발은 같으나 중간에 논리체계가 달라지면서 끝에서 싹 갈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들이 총회장이라고 부르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시가 성경 해석의 흐름에 줍니다.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어떤 한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구절을 이해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성경도 원래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전에는 이게 원래 구약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스 말로 성경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을 때 들고 있었던 성경은 개역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개역판만 믿어요. 그래서 논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아니 그러면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개역판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개역판 성경 말고 원래 성경이 기록되었던 히브리어와 그리스에 대해서는 왜 모르고 이해를 안 하고 그 개역만 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믿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총회장이 계시를 받은 성경이니까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결국 뭐냐 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냥 읽는 거구나. 신념을 전제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구나. 그 신념이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빛된 믿음이라기보다 아 이게 잘못된 믿음도 있구나. 오늘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칩니다. 다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게 시험을 해보고 따져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이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고 똑같은 용어를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똑같이 기독교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오늘 1절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의 교훈에 대해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 이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왔는가에 대해서 그 말은 처음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던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속사도들 그 속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교부들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졌고 이해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 진술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것을 신학이고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 없다거나 교리를 무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생각한 대로 믿겠다라고 어쩌면 성경을 근거로 객관적이지 않는 주관적인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다 해야 되고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다시 읽지 아니하면 이상한 흐름으로 해석으로 주관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은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는다면 분명히하나님께로부터그가르침들그공동체에는왔다진리안에있다라고인정할수있는기준이라는겁니다그럼이게만일누군가가예수님의이름을말하면서언급하면서도사람이었음을인정하지않는다면그리스도의적으로단정을한다라는겁니다예수님을말하는데예수님이사람이아니라영이라든지유령이라든지영적인존재라든지왜이런이야기가나올까요사람이죽었다가다시살아난다고말하는것은일반경험에서불가능하니까그사람이지금없고하늘로뻥올라갔다라는말이마치일반적인과학과경험에서는불가능하니까그래서예수님이사람으로온게아니라어쩌면유령처럼왔다가슬쩍사람으로환생가운데보였다가환상으로그냥다시사라진것이아닐까라고가르치는사람들이있었다는뜻입니다그리고이런예수님이사람으로오지않았고영적인어떤존재로만왔다가사라졌다라고하는이런가르침이지금요한일서당시에세상에퍼지고있었고퍼져있다라고도요한이가르쳐주고있어요다시그러면질문을해봅니다예수님이사람으로분명히태어났다사람으로오셨다라고하는사실이왜하나님께로부터온바른진리의기준이될수있을까요이게성탄절의의미의가장핵심이죠왜예수님이사람으로만태어나야그게하나님께서기독교에서말하는바른진리의기준이될까라는겁니다이게오늘본문을풀어가는가장중요한성탄절에우리가기뻐하고경배될이유로넘어갈거예요사도요한은요한일서3장5절에서죄가전혀없으신그리스도께서인간의죄를없애기위해이땅에오셨다라고가르쳤습니다그리고요한일서2장2절에서는예수님이죄를위해이땅에오신화목제물하나님과인간사이를화목하게만들고다리를놓기위해오신화목제물이다라고가르칩니다그래서예수님을통해서만하나님께서보내신방법이니까하나님앞에죄용서받을수있다고2장2절에서가르쳐고있어요이것은제가설교를시작할때이야기했던것처럼구약성경을통해서이미약속되어진대로예수님이자기의목숨을지불하심으로써인간의죄를대속하는구원자그리스도이심을강조하는겁니다그래서만약예수님이사람으로오신것이아니다라고말한다면그분의십자가대속을부정하는겁니다예수님이십자가에서죽었는데그죽음이나를위한죽음이다라는사실을부정하는겁니다그다음하나님의구원역사와하나님께서그렇게우리인간을대속하기위해대신우리의죄값우리를위해서대신누군가가목숨을지불해가지고우리의죄를용서하시겠다라고하는하나님의이방식을부인하기때문에그리스도를적이면서거짓가르침이된다라고하는논리가성립이되겠죠그렇다면또하나거짓예언자들은요한일서당시에거짓예언자들은왜예수그리스도께서사람으로오셨다는사실을부정했을까요그들은왜예수님이사람으로태어난것을믿지않고사람으로오지않았다고가르쳤을까요5절에보니까오늘본문1차적으로그들은세상에속한자들이다라고사도요한이말해줍니다세상에속했기때문에또하나이말은세상의기준과세상의가치에기반을두고있었기때문에예수님이굳이사람으로올필요가없다고가르쳤다는뜻입니다그러므로이거짓가르침들의가르침에대해세상에속한자들은똑같이동의하는겁니다뭐그래사람으로올필요가뭐있냐고예수가십자가에서죽을필요가뭐있냐고우리가구원받기위해서굳이예수가십자가에서죽을필요가뭐있냐고세상사람들은이런거짓가르침에대해서동조하고동의하면서박수치고고개를끄덕끄덕했다는겁니다죽을필요가없다는뜻이겠죠사도요한은요한일서5장19절에서이세상은악한자가지금지배하고있다세상에속했단말에대해세상을설명하는겁니다이세상은악한자가지배하고있다이악한자는사도요한이마귀를말하는겁니다그리고2장15절16절에서는이세상에속한것을사랑하게되면하나님의사랑을모릅니다하나님의사랑이없습니다그래서육신을적없게해주고눈을적없게해주고이땅에속한삶을자랑하는것에만집중하는악하고타락한삶이다라고그렇게2장에서설명을하고있어요이말은마귀가이세상에통치하고왕노릇하기때문에굳이마귀를벗어나하나님의통치에따를필요없기때문에세상에속한자들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측면에서 거짓 가르침은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뜻이에요. 실제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령한 권세를 예수님 보고, 배고픈 예수님 보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함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라라고 집중합니다. 부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전 꼭두기에서 뛰어내려와서 실제로 안전한지 아니면 다치거나 죽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봐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쫙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모두 죽겠다. 결국 마귀가 인생을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 땅의 경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것만 가지고 이 땅의 삶의 만족만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왔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마귀는 이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왕노릇입니다. 왕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땅의 인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통치와 나라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 땅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타락한 정욕대로 이 땅에 속한 것에만 힘을 흘리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을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 용서와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지금 어리석은 결과에 그들은 도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저는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진짜 천국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믿습니까? 진짜 영광을 믿느냐고요. 그 영광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땅에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살라고 말하는 말씀도 믿느냐고요.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세상이야 원래 그렇게 산다고요. 내 육신이 땡기는 대로 배우자 말고도 모텔을 출입할 수 있어요. 내 욕망이 꿈틀리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이 꿈틀리는 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부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욕망과 내 기쁨과 조금 상대적인 선이나 의의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원래 세상이고 타락한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차포 다 떼고 장기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는 제목의 태반의 대다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만 기도하고 있고 똑같은 것만 추구하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신령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천국을 믿는다며? 근데 왜 천국의 땅을 그렇게 사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며? 근데 맨날 기도하는 게 왜 그런 거냐? 대답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요한일서 당시에 거짓 가르침들이, 거짓된 이 가르침, 이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게 뭐 중요하다고 아마 교회 밖을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뭐 이제 이상하게 막 끼워 맞추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기만 하면 되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마음껏 자유하면 되지 않을까? 육체적인 방종과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쉬우니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도를 따라간다는 삶은 어렵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삶을 안내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 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끄게 만들고 눈에 보이고 우리의 몸이 즐거워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마귀가 인간을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역사, 이 땅의 세상,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역사를 단절시키고 부수어서 고리를 들어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고리를 들어 집중시키고 소망하게 만들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 4절에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 대속을 힘입은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속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됐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거짓된 가르침, 이 땅이 전부 다인 것이라 착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사실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 거죠. 다만 마귀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한된 힘과 허용된 일만 진행하면서 계속 인생을 유혹하고 부추길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면 되잖아. 이 세상이 전부 다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 이게 마귀가 부추기는 유혹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절대적으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2장 17절에서 교훈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왜냐하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믿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들이 그동안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에너지를 쏟으며 달려가고 있는 땅의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주님 앞에서 의미 없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다만 2장 17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아는 자들만이 사실은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삶을 경주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요한과 모든 사도들과 처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성령의 힘주심으로 이와 같은 영생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교회가 이 땅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것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기독교인은 아니게 되는 거죠. 오늘 6절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생의 복음을 자기가 증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영생의 복음이 증거될 때 반응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전히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여전히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구원 역사 속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 교회가 어떤 핍박 가운데 있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지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 이야기를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탄절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12월 25일을 기억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해가지고 죽음의 징벌 속에서 다양한고통과비참한인생을살아가고있는우리에게이땅의것에만집중하고살아가는우리들에게우리의그죄를대속하기위해인간의몸으로오신예수그리스도께우리는감사와경배하는것이성탄절을기억해야될본질이라는겁니다그래서더이상이상하게어느순간부터변질되어버린산타크로스라든지성탄추리라든지선물을기대한다든지이런것들이성탄절의본질을흐리게만드는이상한주변의것들이오히려주인의행사를하고있는것들을조금씩걷어낼용기가필요하겠지요동시에이복음을믿음으로더이상세상의가치와기준이아니라하나님의나라와하나님의뜻을추구하는영원하고도영광스러운걸음을지속하기위해성탄절은필요한겁니다본문의후반부7절부터12절의내용을압축을해보면예수그리스도를인간으로보내시고그럼인간의죄를대속하시도록그렇게역사하신이하나님이사실은어떤분인가를가르치되하나님의사랑이다사랑이신하나님이다라고가르쳐요먼저요한은오늘보면구절에보니까성부하나님께서보내셔서예수님이오셨다고이야기합니다그러니까예수님이사람의몸으로이땅에오신것은인간의죄를대속하기위해오셨는데성부하나님께서보내셔서오셨다고이야기하므로예수그리스도께서이땅에사람의몸을입고오셔서죽음의징벌가운데있는우리인간을또한사랑하셔서예수님을보내셨다고계속말해주므로우리가예수님을믿어영생의복음영생을소망할수있는것은하나님의사랑이다라고말해줘요10절은9절의반복인데요하나님의신실한사랑으로인해타락한인생을위해독생자이신예수그리스도를인간으로보내주셨고죄를대속하기위한화목제물이되게하셨다라고한번더보충해서설명을해줍니다이처럼요한일서1장2장3장4장5장까지있는요한일서에서사도요한에게하나님의사랑은핵심이뭐냐뭐가사랑일까요예수그리스도를사람으로보내셔서우리의죄를대속하도록십자가에서죽게하시는것을하나님의사랑으로정리합니다그결과우리에게영원한생명을주셨다라는것이하나님의사랑의핵심입니다이런로마서5장8절에서바울이이야기하고있는교훈과도똑같은이야기입니다이와같이하나님의사랑을확인할때에비로소사도요한은요한일서오늘본문을벗어나면본문후반부인요한일서4장17절과18절에보면사랑이모든종류의두려움을내쫓는다고이야기해요여러분이런맥락을놓치고이런구절을세상사람들이좋아합니다사랑은모든두려움을쫓는데그러면서이제바람을피우는사람에게이구절을적용하죠야네가나를사랑해그러면배우자를잊어네가나를사랑하니까우리는사랑해도돼두려움을쫓아내여러분이렇게이야기하는게아니에요사도요한이말하는사랑은하나님이우리에게예수를보내주셔서대속하게하셨던그사랑을말하는거예요예수그리스도를통해서우리에게주어진영생영광하나님의나라그것을우리에게주셨기때문에우리는이땅을살아가는두려움이땅과관련된온갖종류의걱정과염려어떤종류의불안들을이길수있다고사실을말하는거란말이에요이를어떤전의맥락을놓쳐버리고사람은두려움을내쫓는다라고말하면서이상하게적용해버리는게이단인거죠사도요한이그렇게말한겁니다타락한인생은근본적으로하나님께로부터단절되어져서영혼에서끊어져버렸고이땅에속한것에만관심을갖다보니까제한된자원제한된시간제한된힘을가지고스스로를어떻게책임지고남들과어떻게경쟁하나그러다보니까온갖두려움에휩싸인다는것이성경의가르침이에요이제요한은이하나님의사랑을덧입은성도들에게7절앞부분그리고11절에서자연스럽게이하나님의사랑안에서영생과하나님나라의영광을믿고소망하게되었으니까확인되어졌으니까이웃과형제들을사랑하도록안내하는거예요그러니까그냥단순히윤리적계명으로이웃을사랑합시다고말하는게아니라이땅의가치나기준에현혹되지말고영원한하나님의나라를소망하기때문에경쟁이나시기나질투나탐욕에더이상종노릇하거나두려워하지말면서다른사람을향한긍휼과공의와선을행할수있는것이사랑이라는거예요그러니까이웃과형제사랑은단순히좋은사회를이루기위한사회지침이나 윤리적 실천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덧입은 자에게 자연스러운 이 땅의 삶의 방식이며 우리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적용이면서 결론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않으니까 사랑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7절 뒷부분 그리고 8절 12절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여져요. 이 말을 조금 더 보충하면 타락한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기초가 되지요. 그래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알고 선명하게 풍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초가 되어서 서로 연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랑의 고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세계명에서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제가 첫 번째 교훈했던 것은 성탄절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 가르칩니다. 성탄절을 기억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세속적이지 않는 경건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적용하는 실행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 날이 또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다소 딱딱하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대속의 복음을 완성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곧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 대신해서 갚기 위해 오신 날인 것을 기념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와 경배가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탄절의 유익한 적용일 거예요. 우리가 수년 전부터 성탄절 오후에 진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어울리고 적용이 될 만한 병원 두 곳을 선정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들고 그 병원을 찾아가 육신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성탄절과 관련되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작은 선물을 주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저는 이와 같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오후에 여러분 조금 쉬고 싶고 조금은 여러분의 시간들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해요.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적용이 되고 드러난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 대신 죽으신 날이란 말이에요. 죽으시기에 오신 날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만 집중될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적용하러 나갈 수 있는 날. 이게 성탄의 바른 의미자 성탄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일 거예요. 오늘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떻게 사랑을 실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날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는 비단 성탄절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2019년도를 여러분이 계획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사랑의 섬김과 또 다른 사람들 향한 우리의 선교와 삶을 적용해야 될까? 이게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으로이어져야된다는사실도여러분이잘기억하셨으면참좋겠습니다오늘우리주님이오신것을함께기뻐하면서예수님께서살아내오신것을함께정리해봤습니다부디오늘오후의행사에많이참여하셔서우리고통하는이웃들에게예수님의오심을또함께노래로작은선물로그분들을격려하는날이됐으면좋겠어요함께우리찬송한장하죠121장찬송하겠습니다